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탄약을 거래하는 것은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한국 정부가 31일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상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는 금지돼 있다면서 미 정부 발표 내용과 관련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란 사실에 초점을 두고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미국 측과 계속해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경화기를 포함한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30일 전화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추가 탄약 확보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탄약의 대가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북한이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측에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 등 무기를 판매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1월 해당 위성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술 핵과 전략 핵무기가 벨라루스에 배치될 수 있다고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31일 말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자신은 필요시 전략 핵무기를 도입할 것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서방 국가를 해외 악당으로 표현하면서 그들은 이 결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도 25일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 배치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어 핵무기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수단을 통해 주권과 독립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루카셴코 대통령은 연설 초반 우크라이나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휴전은 전제 조건 없이 발표돼야 하며 모든 병력과 무기 이동도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직통전화 핫라인을 개설했습니다. 양국 국방당국은 31일 이같이 밝히면서 이 전화는 필요시 양국 고위관리들이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국 국방관리 간 직통전화 개설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 직통전화가 양국 간 신뢰를 구축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센카쿠 열도 등지에서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이어온 양국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해상 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항공기와 함선 간 통신체계 가동을 개시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30일 성명을 통해 뉴욕 맨하튼 대배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기소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에서 전현직 대통령이 기소되는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뉴욕시 맨하튼 엘빙 브래그 연방지방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관계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대배심을 소집했고 대배심은 관련 증거를 심리해왔습니다. 해당 의혹은 2016년 대선 캠페인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 씨를 통해 13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 사건에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과 협박 또는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비판자와 지지자 모두 평화적으로 법에 따른 절차 진행을 도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소속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트위터에 엘빈 브래그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 미국의 신성한 사법체계를 무기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차잉원 타이완 총통이 30일 중국과의 전쟁을 막기 위한 최선책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날 미국 뉴욕의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타이완인들은 평화를 기대하지만 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타이완은 여전히 유엔과 관련 국제기구 운영에서 배제되고 있다면서 타이완의 국제기구 참여를 위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난 29일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오는 5월 20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20세 이하 남자 월드컵 대회 U20의 인도네시아 개최권을 박탈했습니다. FIFA는 인도네시아 국내 상황 때문에 개최권을 박탈했고 일정을 바꾸지 않고도 대회를 열 수 있는 새로운 개최국을 빨리 발표할 것이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축구대회를 불과 50여일 앞두고 내린 FIFA의 결정은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 간의 오랜 갈등이 배경이었습니다. 또 대회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는데요. 인구 2억 7천만 명의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이슬람 국가인데 같은 이슬람 문화인 팔레스타인은 형제 국가로 여기면서 이 팔레스타인과 적대 관계인 이스라엘에는 반감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1962년에는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때 이스라엘 선수단의 입국을 거부한 일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유럽 지역 예선을 통과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이 U20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진 겁니다.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팔레스타인 국기를 앞세운 집회가 열렸습니다. 발리 주지사가 이스라엘 선수단의 입국을 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주에 발리에서 열릴 예정이던 본선 조 추첨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FIFA는 스포츠와 정치를 연계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죠. U20 월드컵 대회 개최국 자격으로 본선 무대에 올랐던 인도네시아는 개최국 자격 박탈과 함께 대회 참가 자격도 사라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한국인 신태용 감독은 국제 무대를 꿈꿨던 어린 선수들의 꿈과 희망이 사라졌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준비한 주간 프로그램은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We are here to protest the changes which are being done to our judiciary.
네, 이스라엘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사법 개혁 논란과 최근 중국을 방문한 마잉주 전 타이완 총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세계 소식, 미국 소식,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3월 30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17도, 구름이 많이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4월의 첫날, 4월 1일 토요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높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 사이고요. 낮 최고는 12도에서 25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동해상은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는 1.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막다가 구름 많아지는데 앞바다 물결 0.5m로 잔잔합니다. 주요 도시 기온입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 최고 24도까지 오릅니다. 신의주는 3도에서 21도 사이입니다. 개성 6도에서 25도, 함흥은 5도에서 20도, 원산 8도에서 17도, 청진은 5도에서 15도입니다. 끝으로 해산은 아침 최저는 0도고요. 낮 최고는 영상 2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튀르키예 의회가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비준했습니다. 영국이 글로벌 경제 공동체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에 가입합니다. 이탈리아 당국이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인 챗GPT 사용을 차단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튀르키예가 드디어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비준했다는 소식부터 보죠.
네. 튀르키예 의회가 30일 핀란드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비준안을 가결했습니다. 단 한 표의 반대도 없이 276명 전원 만장일치였습니다.
예. 좀 며칠 전에는 헝가리 의회에서 핀란드의 나토 비준안 통과됐었는데요.
네. 헝가리 의회도 지난 27일 이 비준안을 표결을 붙여서 찬성 182표, 반대 6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핀란드는 마지막까지 반대 입장을 보였던 헝가리에서 이 트르키예 비준까지 얻어냄으로써 사실상 나토 가입에 있어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네, 자 핀란드 정부는 이 트르키예 비준 소식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사울리 니니스테 핀란드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르키예의 신뢰와 지지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능력 있는 동맹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핀란드는 러시아와 약 1,300km 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네. 자, 나토 지도부 쪽 반응도 보겠습니다.
네, 트르키예의 비준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나토 지도부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트위터에 이는 나토 전체 가족을 더 강하고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트르키예의 조처를 환영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핀란드의 나토 가입 절차가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네, 몇 가지 기술적인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 안에 핀란드가 나토에 공식적으로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한 스웨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아직 헝가리하고 트르키예 쪽 비준을 받지 못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나토를 가입하려면 기존에 있는 30개 회원국이 여기에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네. 트르키예는 왜 스웨덴의 나토 가입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예, 당초에 이 스웨덴과 핀란드 두 나라 모두 나토에 가입하는 것에 이 트르키예가 부정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이 쿠르드 노동자당 이 PKK에 대해서 이 스웨덴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네.
나토 가입 조건으로 이들 나라와 관련자 신병 인도 또 PKK 활동 금지 등을 두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네.
하지만 올 초에 스웨덴에서 이 반 트르키예 시위가 벌어지면서 이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각각 따로 이 나토 가입 절차를 밟은 거네요.
네, 이 오랫동안 중립국이었던 이 북유럽의 두 나라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같이 이 나토 가입을 추진하면서 보폭을 맞춰왔는데요. 하지만 트르키예가 이 핀란드와 스웨덴에 대해서 각각 다른 태도를 취하면서 이 공동 대응의 균열이 왔고요.
네.
결국에 핀란드가 먼저 이 나토 가입에 한 걸음 다가선 겁니다.
네. 트르키예 정부가 스웨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스웨덴 쪽 약속 이행이 미흡하고 이 자국이 테러 조직과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하는 단체와 사람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트르키예 대통령은 최근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스웨덴이 먼저 해줘야 할 일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게 먼저 충족돼야 비준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헝가리의 경우는 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비준하지 않는 겁니까?
네, 최근에 일부 스웨덴 정치인이 이 헝가리의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부당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이 헝가리가 이 법치주의 미흡과 부패 등을 이유로 해서 유럽연합 EU의 지원금이 보류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를 나토가의 비준안과 연계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네. 자, 스웨덴 정부는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네, 최근에 이 반테러법을 강화하려고 일부 헌법 개정까지 마무리했는데요. 오는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이 나토 정상회의 전까지는 이 가입 절차가 끝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에서 체포된 미국인 기자가 있죠. 이에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네, 모스크바 지방법원이 30일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에게 5월 29일까지 구금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앞서서 러시아 연방보안국 FSA가 같은 날에 보도문을 내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모스크바 지국 소속 게르시코비치 기자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고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중부 우랄 산맥 근처 도시에 구금돼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이 발표가 나온 직후에 이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모스크바로 압송돼서 법원에 나왔습니다.
예, 미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사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냈고요. 또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거나 여행 중인 미국인들에게 즉각 출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성명에서 이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언론인과 시민사회를 협박하고 억압 처벌하라는 크렘린의 지속적인 시도를 비판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 간첩 혐의가 터무니없다면서 러시아 정부가 미국 시민을 표적화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CNN 기자로부터 이번 사건이 최근 미국 정부가 간첩 혐의로 체포한 러시아인 사건과 관련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네.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이 주제에 관해 할 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4일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위장 취업을 시도한 혐의로 러시아 정보국 RIS 요원 한 명을 기소한 바 있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번에는 영국이 글로벌 경제 공동체에 가입한다는 소식이죠?
네, 영국이 31일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방자 협정 CPTPP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이날 성명을 내고 CPTPP 가입 사실을 발표하면서 CPTPP 가입으로 영국이 역동적이고 성장하는 태평양 경제 국가들의 가운데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CPTPP라고 하는군요. 여기에는 모두 몇 나라가 가입돼 있습니까?
네, 지금 11개 나라입니다. 이게 당초 미국까지 포함해서 12개 나라가 참여하는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로 출범했었는데요.
네네.
하지만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신설인 지난 2017년 1월에 미국이 탈퇴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호주 주도로 이듬해 이 CPTPP로 재출범했습니다.
네.
현재 가입국이 이 두 나라 외에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그리고 브루나이 등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심의 경제 공동체에 유럽 나라인 영국이 참여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영국이 CPTPP 출범 후에 최초의 신규 가입국이자 유럽 최초 회원국이 됐습니다.
네.
미국이 탈퇴로 힘이 약해진 이 CPTPP는 영국이 가입해서 이 무게감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네요.
영국 총리실에 따르면 영국이 1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CPTPP가 인구 5억 이상의 인구와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15%를 차지하는 경제 공동체가 됩니다. 또 영국과 협상 중재국이었던 일본의 고토 시게유키 경제재생 담당상은 영국 가입이 환태평양 너머의 경제 통합뿐만 아니라 자유무역 또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을 촉진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영국은요. 앞서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EU 탈퇴, 브렉시트 이후에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을 맺었다고 지금 영국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수낙 총리는 이 합의가 브렉시트 이후 자유의 진정한 경제적 이익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는데요. 영국이 EU에 남아있었으면 이 CPTPP 같은 경제 공동체에 가입할 수 없고 또 가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도 어려웠을 거라는 말입니다.
네. 자, 영국 정부가 지금 가입하기로 했다면 이게 준비는 벌써 이전에 했겠네요.
네, 2021년 2월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부터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영국 정부는 지난 21개월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새로운 자유무역 기회를 잡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증류주, 유제품에 대한 관세를 내려서 연간 약 222억 달러의 경제 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세계 최대 무역 블록이자 이 경제 공동체인 EU를 떠나서 생긴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기에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CPTPP 회원국 목록에 한국은 안 보이네요.
현재 가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중국, 타이완, 에콰도르, 우루과이 같은 나라도 가입을 신청했는데요.
네.
고토 경제상은 신청국들이 협정에 높은 무역 기준을 충족시킬 준비가 돼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CPTPP 가입은 기존의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요즘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챗GPT 소식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챗GPT를 못 쓰게 됐다고요?
네, 이탈리아 정부가 챗GPT를 임시로 차단한다고 31일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보보호당국은 이 사생활과 관련된 우려들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서방 나라 중에서 이 챗GPT를 차단한 건 이탈리아가 이번에 처음입니다.
네,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 인공지능 AI에 기반한 플랫폼인데요.
네네.
인터넷에 있는 2021년까지의 정보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고 또 사람이 쓰는 것 같은 말로 각종 질문에 답하고요.
네.
또 다른 문체들도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픈 AI라는 미국 회사가 만들었는데
예.
지난 2021년 11월에 공개된 일이 지금 수백만 명이 쓰고 있습니다.
예. 이 챗GPT에 미국의 소프트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십억 달러를 투입했고요. 지난달에는 자사의 검색 엔진인 빙에도 이걸 넣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이 워드나 엑셀 같은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이 오피스에도 이 챗GPT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예. 자, 이탈리아가 챗GPT를 임시로 차단한 게 이게 사생활 관련 우려 때문이라고요?
네, 관련 당국은 이 플랫폼 작동에 기반이 되는 이 알고리즘을 훈련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거나 저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네.
또 사용자가 몇 살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챗GPT가 정신적으로 발달이 덜 된 미성년자들을 매우 부적절한 답에 노출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최근에 비슷한 플랫폼을 만들었던 구글은 18세 이상만 자사 플랫폼을 쓰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 보호장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또 아이들한테도 해로운 내용을 제시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많은 전문가는 이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거나 연령에 제한을 두는 건 쉽다고 설명합니다.
네.
하지만 이 챗GPT가 이 동의 없이 수집한 정보로 훈련되고 또 이걸 적절하게 다루지 않는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탈리아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 챗GPT를 쓸 수가 없는 겁니까?
네, 이게 이 오픈 AI 쪽 대응에 달렸습니다.
네.
이탈리아 당국은 일단 이 오픈 AI 쪽에 20일을 주고 관련 우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2,100만 달러나 아니면 연수익의 4%인 벌금이 있습니다. 현재 관련 당국이 챗GPT 사용을 차단한 것뿐만 아니라 이 챗GPT가 이탈리아의 일반 정보 보호 규정을 따랐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챗GPT가 바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플랫폼인데요. 최근에 또 인공지능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전기차 회사죠. 이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 씨를 포함해서 이 기술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이 강력한 AI 시스템 개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AI 시스템 개발 경쟁이 현재 통제 불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현재 많은 사람이 AI가 일자리에 위협이 되고 잘못된 정보나 편견을 퍼뜨리는 등 AI의 잠재적인 위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우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 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기소되는 그런 불명예를 안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공화당은 정치적 마녀사냥이냐고 비판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관련 내용 먼저 정리해보겠고요.
네.
이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상당수의 대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했었는데 지난해부터 다시 일부 대도시의 인구수가 증가하거나 혹은 인구 감소 속도가 둔화한 곳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30일 전직 성인 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서 돈을 지급한 그 의혹 등과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는요, 미국 역사상 정말로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기소가 이뤄지게 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 기소되는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 뭐 본인 스스로가 지난주에 내가 기소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기소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전격적으로 기소가 됐네요.
맞습니다. 맨해튼 대배심이 30일 오후 2시에 소집됐는데요. 약 3시간 만에 이 표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맨해튼 대배심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2명 이상이 여기에 찬성해야지 기소가 결정되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대배심 과반이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지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된 겁니까?
네, 아직 공소장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정확히 어떤 범죄 혐의인지 또 얼마나 많은 범죄 혐의가 이번 기소에 적용됐는지 등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
CNN 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30개 이상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은요. 앞으로 며칠 안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예, 이런 기소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도 직접 전달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엘빈 브래그 맨해튼 검사장실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변호인에게 이번 기소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는 조 타코피나 변호사도 이런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타코피나 변호사는 다음 주 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식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언론은 이르면 이것이 다음 달 4일에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있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라라고 자택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만간에 뉴욕으로 돌아와 맨해튼 지검에 출석한 뒤에 기소 인부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보통 기소된 피고인은요, 검찰청에서 가서 지문을 채취하고 또 범인 식별을 위한 얼굴 사진이죠. 일명 머그샷을 찍게 되고요. 또 수갑을 차고 기자단이 기다리는 포토라인에 서기도 하는데요.
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될까? 이것은 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응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냈는데요.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면서 이것은 역사상 최대 수준의 정치적 박해이자 또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서 민주당은 트럼프를 잡겠다는 집착으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둑질했다라면서 그런데 이제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완전히 무고한 사람을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자신에 대한 기소가 오히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엄청난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예,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기소까지의 과정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관련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거는 지난 2018년 1월입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대선 직전인 2016년 10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서 13만 달러의 합의금을 건넸다고 보도했는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지만 대니얼스 씨와의 불륜은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결국에는 입막음용 돈이 이렇게 지불됐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2018년 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콘 씨가 자신이 직접 대니얼스 씨에게 돈을 지불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이나 아니면 트럼프 선거 캠프 지시를 받지는 않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후에 자신이 지불한 금액을 상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성추문이 또 하나 터졌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06년에서 2007년 그 성인 잡지 모델인 캐런 맥두걸 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라는 보도가 또 나온 건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된 후 연예 잡지인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모회사인 아메리칸 미디어가 맥두걸 씨에게 15만 달러를 지불하고 해당 이야기에 대한 독점권을 따냈다는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내셔널 인콰이어러는 해당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인 코언 씨가 결국 혐의를 인정했죠.
맞습니다. 2018년 8월 코언 씨는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선거자금 위반 등에 대해서 사실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네.
코언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위해서 여성들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지시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금액을 보존해줬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코언 씨는 유죄를 인정한 후에요 1년 이상 복역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뭐 입막음을 위해서 돈을 주는 게 이게 불법입니까?
예, 비밀 유지 계약의 대가로 보상을 지급하는 것 이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예.
하지만 해당 자금이 대선 한 달 전에 지급됐고 또 입막음할 돈을 법률 서비스 비용으로 처리해서 그 합법적인 수수료로 분류한 것은 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지만 코언 씨가 기소된 이후에도요 입막음 지급은 단순한 개인 간의 거래였고 이 선거법 관련 위법 행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 이 맨해튼 지금의 조사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네, 지난 2019년 당시 맨해튼 지검을 이끌었던 그 사이러스 벤스 전 지검장이요 트럼프 그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그룹이 코언 씨에게 돈을 변제해주는 과정에서 회계 장부를 위조했다라는 그 혐의를 조사한 건데요. 그리고 2022년 2월 벤스 전 지검장이 사임하게 되면서 브래그 지검장이 조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대배심은 언제 꾸려진 겁니까?
네, 브래그 지검장은 올해 1월 대배심을 구성해서 데니얼스 씨에게 지급한 돈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조사했습니다. 대배심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또 검사가 사건에 대한 혐의를 제기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판단해서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21일에 대배심에 기소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지자들에게 항의를 촉구했는데요. 예정대로 기소 결정이 나오진 않았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30일 결국 대배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관련해서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네, 우선 해당 사건의 중심에 있는 또 다른 인물이죠.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코언 씨가 30일에 발표한 성명에서요. 자신의 증언과 자신이 검사에게 제공한 증거를 여전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코언 씨는 또 MSNBC 방송과의 인터뷰도 했는데요. 여기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겁에 질렸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는데요. 코언 씨는 연방검찰은 물론 맨해튼 지검에도 출석해서 여러 차례 증언했습니다.
네, 자 정계 반응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과 그리고 민주당의 반응이 확연히 갈립니다. 공화당 소속의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트위터를 통해서 브래그 지검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 사법제도를 무기화했다 이렇게 비난했는데요. 메카시 의원장은 또 하원은 브래그와 그의 전례 없는 권력 남용에 책임을 모를 것이라면서 미국 국민은 이런 부당함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공화당 쪽에서는 기소 결정에 또 반발하는 분위기네요.
네, 공화당 의원의 반응에선 이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는 표현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브래그 지검에 대한 개인적인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브래그 지검장이 폭력 범죄자들을 풀어주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라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기소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민주당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배심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낸시 펠로시 의원은 성명에서 대배심이 사실과 법에 따라 행동했다라면서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또 모든 사람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 역시도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모든 미국인과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라면서 이 사건이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협박 또 간섭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고 대선에 나선 경쟁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화당의 경선 후보들은 반응이 어떤가요?
네,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현재 공화당 대선 주자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기보다는요.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유력한 경쟁자라고 평가받고 있는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성명을 냈는데 여기서 정치적 의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체계의 무기화는 법의 지배를 전면에 내세운다라면서 이는 미국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미국 관련 소식 전해드린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역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건국 초기 국가의 기본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헌법은 지금까지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했는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헌법을 통한 시민 자유와 권리 보장 마지막 순서로 형사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We are here today because this weekend marks 60 years since Gideon versus Wainwright.
지난 3월 17일 미국 연방법무부 청사에서 눈길을 끄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18일이 연방대법원의 기디온 대 웨인라이트 판결 60주년으로 이를 기념하는 행사였습니다. 메리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이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60년 전 연방대법원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변호사 도움을 받을 능력이 없는 범죄 혐의자들에게도 공공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They appointed me attorney, Mr. Abe For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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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결의 주인공인 클레런스 기디온은 1961년 플로리다주에서 강도 혐의 등으로 체포된 뒤 주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가난했던 기디온은 법원에 변호인 도움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기디온은 변호사 없이 스스로를 변호했고 결국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기디온은 혼자 헌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변호사 없이 재판받았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건을 심리한 연방대법원은 기디온이 주법원 재판에서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면서 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맨 처음부터 우리 주와 국가의 헌법과 법률은 절차적이고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매우 강조해왔다. 이는 모든 피고인이 법 앞에 동등하게 설 수 있는 공정한 재판소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범죄 혐의로 기소된 가난한 사람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 없이 고소인들을 대면해야 한다면 이런 숭고한 이상은 실현될 수 없다.
이 판결이 나오기 전 미국에서는 연방법원에서만 피고인이 공선 변호인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주법원에서는 이런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기디온 판결 이후 주법원 재판에서도 이런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 피고인이 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판결이 현재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조직 및 경익관리자문회사인 GPR은 미국 안에서 약 9,700명 이상의 공선 변호인이 고용돼 있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55%는 여성이며 미국 안에서 공선 변호인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헌법을 통한 시민 자유와 권리 보장 마지막 시간으로 형사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이스라엘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석 달째 계속되는 대규모 시위에 네타냐후 총리는 법안 처리를 연기하겠다며 일단 한 걸음 물러난 모양새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사위를 뒤흔들고 있는 사법개혁 논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사법개혁의 주요 내용.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핵심은 이스라엘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한 정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대법원이 내린 결정을 이스라엘 의회 크네세트가 뒤집을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조건은 의회의 단순 과반, 즉 크네세트 전체 의석이 120석이니까 61표만 얻으면 대법원의 결정을 번복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현행 체제에서는 크네세트가 주도하는 입법의 적법성을 사법부가 심사해 왔는데요. 하지만 개혁법안은 대법관 80%, 즉 15명 가운데 12명의 찬성을 요구하면서 대법원의 심사 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관 임명에 관한 것입니다. 법관을 임명하는 위원회에 크네세트 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그 비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관 임명에 의회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로 사법부와 각료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행 체제에서는 각 부처 장관이 의무적으로 검찰총장의 지침을 받는 법률 고문의 조언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개혁법안은 이를 폐지하고 각 장관이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각각 법률 고문을 임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 측 주장.
이스라엘 정부는 현재 사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져 있고 법관 선출 방식에 있어서 국민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우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 네타냐후 정부는 유권자들의 뜻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좌파 성향의 지식인들이 이스라엘 사법부에 포진해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 즉 사법부가 선출된 권력, 그러니까 입법부를 과도하게 간섭하고 판단하는 건 모순이라는 게 네타냐후 총리 측의 주장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개혁 조처들 가운데서 총리 직무와 관련된 법안은 이미 통과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의 총리 탄핵 판결, 검찰총장의 총리 직무 부적합 결정 권한 등을 없앴고요. 총리가 자진 사퇴를 원하는 게 아니라면 각료 4분의 3이 동의해야 정직을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크네세트 의원 90명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법안 반대 측 주장.
법안 반대자들은 사법부에 대한 구태타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네타냐후 정부의 이른바 사법개혁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손상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반대 이면에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깊은 불신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법안 반대자들은 사법개혁이라는 명목으로 부패,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를 보호하려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업 중심지인 테라비브 그리고 하이파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지난 1월에 정부가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 때부터 대규모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We are here to protest the changes which are being done to our judiciary system to severely limit its independence.
지난 3월 초에는 테라비브의 한 고급 미용실을 시위대가 포위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 미용실에는 네타냐후 총리의 부인인 사라 여사가 머리 손질하러 와 있었는데요. 이런 사실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자 시위대가 미용실로 몰려가서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한가하게 머리를 하고 있다고 성토한 겁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현장에 기마 경찰과 국경수비대를 투입해서 사라 여사를 미용실에서 빠져나오게 했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은 시위대의 분노를 더 부채질했습니다. 현재 임무나 훈련을 거부하는 식으로 시위에 참여하는 예비군들도 늘고 있습니다. 예비군은 이스라엘 군대의 중추 집단으로서 이번 사태가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은 정부가 사법개혁을 이대로 강행하면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바로 다음 날 그를 해임해버렸습니다. 총파업에 나서는 주요 노조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와 여당 쪽에서도 사법개혁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츠하크 헤르초크 이스라엘 대통령은 국가 위기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면서 자칫 내전의 상황까지 흐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단 한 걸음 후퇴한 네타냐후 총리.
그동안 결코 타협은 없다면서 강경 자세를 보였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3월 27일 사법개혁 입법 절차를 잠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큰 충돌과 분열을 막기 위해서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내전을 피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서 여름 회기 중에는 폭넓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크네세트의 여름 회기는 4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입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발표가 나오자 국방장관 해임 후에 더 격화했던 반정부 시위는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총파업을 예고했던 주요 노조들도 일정을 잠정 연기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법안을 아예 폐기할 걸 요구하고 있는 반대론자들의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립정부 안에서도 이들과 협상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극우 보수 정당은 사법개혁을 포기하면 연정 탈퇴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서 네타냐후 총리가 과연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마잉주 전 타이완 총통입니다. 마잉주 전 타이완 총통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장제스 국민당 정부가 1949년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해서 타이완 섬으로 쫓겨간 이래 타이완의 현직은 물론이고 전직 최고 지도자도 중국을 방문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마잉주 전 총통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타이완 총통직을 두 번 역임했습니다. 마잉주 전 총통의 방문은 특히 차잉원 현 타이완 총통이 중미 2개 수교국을 방문하면서 오고 가는 길에 미국을 경유하는 것과 맞물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잉주 전 총통은 1950년생으로 올해 72살입니다. 마 전 총통은 당시는 영국의 조차지였던 홍콩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 후난성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의 부모는 1949년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하자 본토 중국을 떠나 홍콩을 거쳐서 1951년 타이완에 정착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가 태어난 겁니다. 마잉주 전 총통은 국립타이완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고요.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하버드 법학전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유학생활을 마치고 타이완으로 돌아간 그는 유창한 영어 덕에 한때는 장진고 당시 총통의 통역관 임무를 맡은 적도 있습니다. 마 전 총통은 1984년부터 88년까지 국민당의 부서기를 지냈고요. 1993년부터 1996년까지는 다른 나라의 법무장관에 해당하는 법무부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치러진 타이베이 시장 선거에서 훗날 타이완의 총통이 되는 천수이벤 민진당 후보를 누르고 시장이 됐고요. 2002년 재선에도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공금을 착복했다는 혐의로 경력에 흠집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08년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진당의 쉐창팅 후보를 누르고 압승을 거두는데요. 당시 그가 내세웠던 경제발전 공약이 크게 주요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그는 집권기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양안 간의 이민 허용 등 여러 가지 관계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마잉주 전 총통이 중국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한 데는 그의 뿌리가 본토 중국이라는 배경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마잉주 전 총통은 중국과 최악의 관계에 놓였는 현 집권 세력인 민진당과 차잉원 총통을 비난해 왔는데요. 마 전 총통은 이번 방중을 통해서 양안 간의 분위기를 개선하고 하루속히 평화가 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스라엘의 사법개혁 논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마잉주 전 타이완 총통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내가 하려는 말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려고 한다. 이런 표현, for what it's worth, 대화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what it's worth, I'm sorry for how things turned out between us.
Thanks, I appreciate that. But I'm not sure an apology is enough to fix what happened.
I understand that. I just wanted you to know that I regret my actions.
Well, for what it's worth, I forgive you. But that doesn't mean we can just go back to the way things were before.
I know. I don't expect things to be the same. But I'm willing to work on rebuilding our friendship if you are.
I appreciate that, but it's going to take some time. 아니, 어떤 잘못을 해서 용서를 구하는 말, I'm sorry,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For what it's worth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worth, W-O-R-T-H, 뭐뭐할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죠.
For what it's worth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또 제 대답도 용서합니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For what it's worth, I forgive you.
어떤 말이나 정보, 충고를 상대방에게 할 때 내가 말하려는 것이 당신에게 또는 이 상황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이 바로
For what it's worth.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 의견은 이런 표현에 함께 쓰면 좋겠죠.
I'd like to give my opinion for what it's worth.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This is my opinion for what it's worth.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자, 이번에는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cannot believe I didn't get the house. I offered $30,000 more above the asking price.
If it's any consolation, you can always keep looking for other houses. Something better might come along.
Thanks. I guess you're right. It's just hard to keep going sometimes.
I know, but you're strong and capable. If it's any consolation, I believe in you, and I know you'll find the right house eventually.
Thanks for the support. It means a lot to me.
Of course, anytime. If it's any consolation, I'm always here to listen and offer encouragement.
제가 집을 찾고 있는데 원하던 집을 사지 못하게 돼서 실망하고 있으니까 존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더 나은 집을 구하게 될 수도 있다며 위로를 했는데요. 여기서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기 전에
If it's any consolation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consolation 위로라는 뜻입니다.
If it's any consolation, something better might come along.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더 나은 집이 나올 수도 있어요.
If it's any consolation, I believe in you.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을 믿어요.
If it's any consolation, I'm always here to listen and offer encouragement.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당신의 말을 들어주고 격려해주는 내가 있잖아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있잖아요.
I'm here for you. I am always here for you.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For what it's worth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If it's any consolation
어떤 의견이나 충고를 하기 전에 쓸 수 있는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월 3일 월요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 한반도 시각으로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한반도 시각으로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1188kHz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1566kHz는 바뀌지 않습니다.